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통과된 데 이어서 오늘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막을 올리는 추미애 체제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새해 첫날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북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개천절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네. 어제 집회에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원내 교섭단체 되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선거법 위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선거법상 선거 이전 180일 전부터는 정당도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지지 반대 발언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 180일 전부터?
네, 예.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건 사실 까다롭다라는 네, 의견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일례로 2016년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네. 국색당에서 네. 정당 투표는 최선에 찍으세요. 라고 하는 정당 투표를 알리겠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최선에 찍어라?
네. 예. 선관위에서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지 호소다. 이렇게 돼서 예. 녹색당에서는 우리가 그럼 최선이라고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거냐? 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아무튼 이런 사례 그 준해서 본다면 어제 네.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성격이 얼마만큼이냐 여기서 조금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선관위에서 네.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독자유당의 성적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제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소수 정당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전처럼 3%의 지지율을 넘어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지난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 정당 득표율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얻으면 원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네. 이제 태극기 부대의 기독자유당이 좀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는 우리공화당도 있고 네. 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 표가 쏠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자유당이 반무슬림, 반동성애 이걸 내걸고 있는데 이거를 공유하는 비슷한 색채의 신당이 나오면 또 표가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섣불리 좀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새해 첫날부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두 명의 보수 정치인이 보수 대통합을 약속한 듯이 언급을 둘 다 했습니다.
네.
황 대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 통합 열차에 승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고요.
네.
유승민 의원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통합이든 연대든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뭐 똑같은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결은 좀 다른 것 같던데
네.
눈길을 끄는 게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유아무개
네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글자로 보면은 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얘기하다 보면은 뻔히 아는 사람에 대해서 좀 민감하니까 이니셜로 처리하는 그런 어법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 취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꼭 유승민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네.
그 통합 대상에는 여러 정당이 있다. 그중에 유 의원은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단어를 떠나서 유승민 의원이나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당이라는 게 이른바 이현주당, 이정현당,
네.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이런 걸 다 오르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광훈 대표가 있는 기독자유당에
아,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좀 긍정적으로 어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유아무개 언급하면서 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러면서 내 친구 K 이렇게 네.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신문 보도 보니까 그 K가 고성국 시사평론가를 뜻하는 거라고.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고등학교 보도가... 동창이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새로운 보수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월 5일 날 창당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창당 일정은 계속 강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역시도 말에 뼈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통합이든 연대든이라고 했거든요.
네.
통합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제 발언에서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으로는 건전한 보수를 재건하기 어렵다라고
네.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
앞으로 일단은 보수 재건을 누가 더 잘하냐 이걸 가지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통합 여부를 저울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대할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있기 때문에
네.
합당은 하지 않더라도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선거 연대 가능성은 더 크게 열려 있다는 얘기도 있죠.
글쎄요. 그런데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지금 대구 동을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한다고 아예 기자간담회에서 못 박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연대가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대구 동을의 후보를 안 내거나
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구 경북 정치권에 좀 타진을 문의를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예, 근데 새로운 보수당에서 또 그에 상응한 어떤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유승민 의원을 그래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약체 후보를 내거나 아예 안 내갖고 밀어준다?
뭐 약체 후보를 일부러 내지는 않겠지만 안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16년 총선 때 김무성 당시 대표가 도장을 숨기고 사라졌던 것처럼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지도 않을까.
목새 파동이 또 나온다고?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뉴스의 결론도 첫 뉴스 결론과 똑같습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네,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학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사가에 대해서 윤치호다
네.
아니면 안창호다 이쪽이 좀 다수설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더 부각이 된 것은 최병헌 설입니다. 네, 최병헌 목사를 가리키는 건데요.
예.
이번에 이 설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증손자인 최우익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가 일부
예.
사료를 통해서 최병헌 목사가 작사했었던 불변가라는 노래가 애국가의 원곡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밝혀서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불변가라는 게 불변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불변가의 그 가사하고 현 애국가의 가사가 거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고 하는 사절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불변함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가에 나왔던 가사의 흔적이고
오.
이것이 최병헌 목사가 정동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할 당시에 그때 이제 안익태가 만든 곡 이전에 올드랭사인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를
네,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제 불변가가 그 곡조에 맞춰서 교회에서 비밀리에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의 소나무 같은
네.
경우도 최병헌 목사의 다른 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테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 극히 일부의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또 다른 사람의 작품과 유사한 구절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윤치호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윤치호가 만들었던 찬미가라든지
네.
이런 노래에 애국가하고 비슷한 가사가 나온다라는 이유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최우익 교수 주장도 보면은 윤치호가 관여했다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치호가 이제 최병헌 목사가 있었던 정동제일교회 교인이었고요. 두 사람이 이제 한때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최 목사가 불변가를 다 짓는 과정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윤치호가 썼던 가사 일부가 마음에 들어서
네.
동의를 받아서 붙여 넣었다라는 주장을 최우익 교수 역시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병헌설 이것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게 애국가라는 게 한 사람이 꼭 작사가로 지목될 수 있는가.
공동 작품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상의 구전가요 비슷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가사가
예.
또 덧붙여지고 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쳤다. 공동 창작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최병헌 목사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정치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사회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또 개화 사상가였던 탁사 최병헌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볼 그런 계기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발굴의 성격도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금과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금 구멍 막으라 시간인데요. 자, 예산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오늘은 좀 군인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군인연금.
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있고 사학연금 있고 국민연금 있고 군인연금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보험이 이제 뭐 건강보험까지 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군인연금입니다.
그래요? 군인연금에도 종류가 있나요?
뭐 군인연금에도 뭐 퇴직급여, 유족급여, 뭐 재해보상 뭐 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급자가 한 몇 명쯤 돼요, 군인연금이?
지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예, 지금 그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1년에 한 3조 정도 나가고 있어 가지고.
잠깐만. 그럼 1인당 얼마쯤 받는 거예요?
한 288만 원 정도.
월?
예, 월.
와,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년 가입하면 월 93만 원 정도 평균이 됩니다.
아, 그럼 거의 3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 그렇군요.
예. 받는 분들의 기분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인 문제가 큽니다.
자, 이제 그럼 재정 얘기로 들어가죠. 적자입니까?
예, 그 엄청난 적자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100명이 내면 51명이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2조가 넘어가고
예.
그 정부에서 1조 5천억 이상을 지금 이제 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조 1조 5천억이 1년에?
예, 1년에.
아, 1년에 적자가 2조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그중에 1조 5천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이제 메워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5천억은 적자네요, 그래도?
뭐 그리고 이제 본인들 좀 내고 또 빚도 좀 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인연금의 문제점은 역시 그 적자 재정 일단 이게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문제가 되는
네,
건가요?
네, 예, 예.
그렇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적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적자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연금하고 달라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적자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
2015년에 개혁을 해가지고
예, 그랬죠.
국민연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바꿨어요.
네.
대신에 그 본봉 소득의 9%를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서 대신 또 그만큼 더 많이 받는
네, 구조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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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인연금은 그 적게 내니까 7%를 내고 있고요.
아, 7%예요?
네, 예. 소득의 7%를 내고 있는데 예, 예, 예. 문제는 받는 것은 이제 사실상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득의 80%까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봉의 80%가 굉장히 크죠. 액수가.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퇴직 즉시 준다는 겁니다.
아, 아이 뭐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네. 65세 이상 돼야 주잖아요.
공무원도 바꿔가지고 65세로 바꿨습니다.
근데 군인연금은 퇴직 즉시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19살에 만약 군인이 됐다 그러면 39살에 퇴직을 하면 즉시 받게 되는 거죠.
계급 정년에 걸려갖고 이제 그 예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즉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아니 보통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있고.
네.
그 납부 누적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네. 수령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군인연금은요?
군인연금도 20년 그 기간을 채우면
네.
되는 저 똑같은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아니 그러면 직업군인을 하다가 예편을 해가지고 다른 직업에 들어가 얻어도 군인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물론 약간 방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지켜지고 있고요.
예.
그게 더군다나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저기 뭐냐 계급이 높은 분들은 더 훨씬 많이 받고
그러겠죠.
계급이 적은 분들이 그 정도 차이 굉장히 큽니다.
아 차이가 커요?
예, 361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이 지금 5,300명 정도 되는데
예.
전체 6%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거의 저기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받죠.
그러면 5%라면 이제 주로 이제 장군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겠네요.
예.
근데 정나라님이 지금 문자로 주셨는데 군인연금 적자는 좀 복지 아닌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니까 이 정도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깔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뭐 일부 그런 걸 고려는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뭐 그 전쟁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1년부터 줬거든요. 그때 내지 않은 군인들한테 더 줬습니다. 61년부터 시작을 했고.
내지 않았던 게 보험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예, 연금 제도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지급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죠.
예.
사실은 그 제도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했어요. 안 냈어도 나이가 됩니다. 주는 것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딸 국민연금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군인연금한테는 그렇게 한 거죠.
부정수급의 경우도 있어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밝혀진 것만 1년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어떤 식으로 부정으로 수급한다는?
예를 들면 저기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네. 부인이 또 받잖아요. 네. 부인도 돌아가시고 현재도 한 10년 동안 숨기고 받.
아 유족연금 같은 경우. 네.
또 아들이 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또 계속 한 그 10년 넘 18년 동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유튜브로 이성님이 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도망간 군인은 군인연금을 받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 9월까지 받았습니다.
몇백만 원인가 계속 받아왔다면서요?
네, 4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와, 예. 보통 장군들이 그 정도 받거든요. 네. 그런데 그 누군 저 지명수배가 돼 있는데 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관이 좀 도피 자금을 깨고 싶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8월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네. 이제 좀 그 제재를 취하는데 그래도 절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개정을 했는데도 절반은
네.
준다.
예. 네. 돌아오면 다 돌려준다. 개정한 게 그렇습니다.
아 돌아오면 네. 유죄 판결을 받고 이래도 그거 상관없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4761님이 그럼 도대체 왜 손을 못 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왜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뭐 아직 일부 국민들 중에서 그래도 군인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 영역이 너무 이제 굳건하다 보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도 건드렸는데 이제 군인을 못 건드린 상태로 계속 개정안은 나오고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그 예를 들면 나이 문제도 예. 조금 뭐 한 65세는 아니어도 60세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박명식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목숨을 담보로 근무했던 군인들에게 주는 연금을 그렇게 숫자적으로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좀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줄 수는 있죠. 네. 근데 너무 좀 그 차이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하면 소방관이라든가 다른 더 위험한 진짜로 많이 지금 다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 그렇네요.
그런 게 없죠.
아,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예. 되네요. 그러면 정창수 소장님께서 만약에 개편안을 만든다. 그럼 무엇부터 손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무원처럼 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되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요. 네.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 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급 연령은 조금 저 뒤로 늦추고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유예를 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당장 어떤 그 도드라지는 그런 문제라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아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적자 재정도 상당 부분이 어떤 거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개혁을 해서 예.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기준은 예.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구멍 막아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아쉽게도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던 세금구멍 막아라는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 들어서자마자 이별인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그 고별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네.
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이 숫자 나오면 너무 좀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접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당장 저 무엇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저희는 뭐 전 저 학교 강의도 하고 저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또 한 두 주 후에 제 책도 나오기 때문에
아, 책 나옵니까?
예예. 예.
가만 있어봐. 선거를 앞두고 책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좀 아, 그거 용도 아, 아니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니죠? 예, 예. 갑자기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연초라 아, 내는 겁니다.
아, 저서가 출간이 되는군요. 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마웠고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었습니다.